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탄핵 남발에 따른 장기간 직무정지, 야권정 정치인의 비위를 덮기 위한 셀프 방탄 입법 등으로 벌어진 상황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그동안 조사를 거부해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자료 관련 해킹, 데이터 조작 취약성 등을 비상계엄을 통해 점검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비상계엄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점 등을 들며 국회 해산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왜 그를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고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반성이 아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를 반복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김정은을 잘 알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생각해보면 김정은이 상대해본 사람은 나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가자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일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과도 정부 체제를 맞은 시리아의 원활한 정권 이양을 지원할 것이라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11일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영토 보전이 완전히 회복된 시리아의 통합국가로의 길을 닫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특사가 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은 시리아 국민들이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서부 알레포 일대에서 진격을 시작해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11일 러시아에 추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발사를 경고했습니다. 사브리나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기 위해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싱 부대변인은 이 경고는 새로운 정보평가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데 대응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처음으로 오레시니크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와 지난달 27일부터 60일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휴전 발효 이후 레바논에서 첫 철군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소셜미디어 X에 이날 오전 제7여단이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에서 임무를 마무리했다면서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와 미국의 조정에 따라 레바논군 병력들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외교정책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르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0.5에서 2.5m, 앞바다 0.5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1차 표결에 불참했던 집권여당 대표는 2차 표결에선 탄핵에 찬성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다시 대국민 담화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정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의 칩거를 깨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29분 동안 줄곧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한 데 대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당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할 변론에 대한 여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세력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공개적으로 지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면서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당내 소수파 리더면서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야유 속에서 담화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장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대표는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과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 3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탄핵 반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한 대표가 그 입장을 바꿨다면은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인 진종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며 계엄 불가피성을 역설한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탄핵 찬성 결정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한지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는 탄핵 찬성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거나 2차 표결을 앞두고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여당 의원들은 한 의원까지 합칠 경우 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모두 200표이고 범야권 의원들이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이제 한 명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야당인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조국 의원이 12일 징역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승계 시점에 따라선 야권의 탄핵안 찬성표가 한 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2일 내용을 일부 보완한 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2차 표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신병을 유치 중입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두 경찰 순회 간부들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두 사람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대화와 협력 등 한국과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어떤 행위자도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고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ertainly seen you know there's an ongoing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that's playing out.
이어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국방장관이 강조한 것은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심화하는 협력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인태 지역의 중요성 때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그곳을 13번째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한 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문을 마친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배경에 대한 논평 요청에 싱 부대변인은 최근 한국 내 사태 때문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did postpone hi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just given recent events.
이어 우리는 한국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영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을 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 진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외교 정책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앤디 김 의원은 한국 대통령이 누구든 3국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11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중국, 러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Yoon's diplomacy has strengthened South Korea. Vis-a-vis China and Russia and
민주당 소속의 리드 위원장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외교 정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의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다른 신흥 위협에 대해 한국이 더 강력해지도록 만들었다며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간의 협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적대 행위를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또 주한미군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경솔하고 매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선이라며 이런 미한 관계는 일본과 필리핀도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은 우리가 그들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1950년부터 한국에 주둔한 이유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솔직히 매우 놀랐다며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너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역내 외교 정책이 언급된 데 대해 한국 내부 정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 수세기 동안 역사적인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 한국, 일본이 이 정도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이 지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I'm not going to weigh in on you know, the domestic internal politics. I was frankly very surprised when the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It seemed good.
워너 위원장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장려하진 않지만 중국은 주요 경쟁국이라며 특히 지적 재산권 도용,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한 위협을 생각할 때 이 세 나라, 미한일과 호주, 인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다른 비권위주의 국가들 간 더 큰 협력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 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앤디 킴 의원도 미한일 3국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김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탄핵 과정과 관련해선 세부 내용을 일일이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한국이 이 지역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m not tracking the, sort of the blow by blow in terms of the impeachment process, but you know, so I'm not going to.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런 종류의 일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령을 보고 충격받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가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찼다며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해 방향을 바로잡는 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민주주의에 있어 어려운 시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치를 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선 한국 내 정치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한국 내 불안한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내부 정치 활동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ost of us here have been watching with a great deal of concern for the unrest, but we also recognize that.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 의원도 한국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말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상황을 잘 해결해 주길 바라지만 누구의 편을 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에 의해 재추진돼 오는 14일 다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독일 정부는 윤 대통령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출될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1일 탄핵소추안 발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독일 정부는 윤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VOA 질의에 독일 정부가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내 정치적 분쟁이 헌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 표결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이날 동일한 질문에 즉답 대신 캐나다와 한국의 강력한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상호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협력 분야를 확대하며 크게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계엄령 선포 상황 이후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캐나다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한국 국회는 이에 대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에 의해 재추진돼 오는 14일 다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도 미한 동맹은 견고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성에 부족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군사, 경제, 외교 동맹으로서 양국 간 공고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부당한 계엄을 막아낸 것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제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줬지만 국제적 명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체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I think the implications will be mixed. Most importantly, it'll show that South Korea's constitution was upheld.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헌법이 지켜졌고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국이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공격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평판이 확실히 위험에 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평판의 흠집이 날 겁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국회와 국민이 재빨리 반응했고 강력한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반대 여론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지도 높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계엄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온다고 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관님, 이번 계엄 선포가 과거 계엄과 비교해 어떻게 같거나 또는 다르다고 보시나요?
You know, at a certain level, it's a secondary question to the fact that this was an.
어느 정도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는 사실에 비하면요,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규정을 이용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오판이었던 거죠. 저는 1982년에 한국에 처음 갔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몇 년 뒤였죠.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시기였습니다. 이 두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번 사태를 결코 묵인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발언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제되던 시절,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고 법이 권력 장악에 이용됐던 시절을 말이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한국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8년 만에 두 번째 탄핵 시도, 계엄 선포, 그리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보시나요?
I don't think so. It shows perhaps that it's a messier democracy than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복잡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복합적입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승리했고 헌법이 유지됐으며 비헌법적인 조치는 철회됐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요 비상사태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초기 발언이나 적어도 초기 보도에 따르면 정부를 전복하려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력의 거점을 습격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증거나 첩보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식 포고령에서는 단지 야당에 대한 좌절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단원제 입법 체제에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은 윤 대통령이 원했던 건 아니었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서 부여받았다고 믿는 의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데 분명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야당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계엄에 의존한 건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비헌법적이며 그런 행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중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 정체불명의 세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척결해야 할 체제, 전북 세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두 분, 클릭런 연구원님 그리고 사일러 분석 전 분석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f there are such forces, he needs to provide convincing evidence, either before.
그런 세력이 만약 있다면 윤 대통령은 그렇게 심각한 조치를 취하기 전이든 후에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색깔론이나 메카시즘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국회의원이나 국민의 일부가 북한이 원하는 정책을 옹호했다고 해서 그들을 반드시 종북 또는 친북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거나 제재를 완화 또는 철회하거나 미군 훈련을 중단하자는 정책은 분명 북한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북한의 스파이 또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정책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북한의 스파이나 하수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면 법적 또는 비헌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그들을 식별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If you take a step back, let's look at what's happened over the past few years. North Korea has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들을 봅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확장 억제 위기가 있었고요.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공약의 신뢰에 실제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룬 진전이 있죠. 미한 훈련 재개, 확장 억제 실행, 전략자산 전개, 핵협의그룹 출범, 미한일 3국협력 출범과 강화 등 말이죠. 이 모든 조치는 북한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군사훈련과 협력체 출범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해선 안 된다고 믿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한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지위에서 특히 보수적 관점에서 북한의 위협을 바라본다면 그런 세력들이 국내 의제를 정체시키고 외교정책 목표에 반대한다는 좌절감이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클릭너 선임 연구원이 말했듯이 어느 것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니까요. 북한이 당장 국경을 넘을 준비가 돼 있고 그들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즉시 국회에 누가 북한 요원인지 알게 될 것이란 명확한 인식 말이죠.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엄격하게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시하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해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Well, I pivot again to what Deputy Secretary Kurt Campbell, the term he uses, serious miscalculation.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심각한 오판이라는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위의 적법성은 분명 논란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을 발령하고 철회한 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릭너 연구원이 말이 맞는데요. 명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었죠.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와 클링너 연구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분명 며칠, 몇 주, 몇 달간 논의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말 부차적인 문제고요. 앞으로 분명해질 일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일과 같은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바로 떠오릅니다. 법 조문보다는 민심, 즉 국민 여론이나 국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민심이 반영돼야 하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 논쟁은 거의 무의미해 보일 정도입니다.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고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핵협의 그룹 회의는 취소가 됐고 보도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사이어 전 분석관님,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가졌을까요?
I think first of all there was an immediate shock of the events, you know, in Kurt's characterization of this as a miscalculation.
우선 이 사건의 즉각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이를 오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외교 행사를 보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징벌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치적 사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눈에 띄는 고위급 양자 간 상호작용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 양국 관계는 훨씬 중요한데요. 어젠가 그제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양국 관계는 어느 특정 대통령을 초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비롯해서 제도화된 협력과 조정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은 매우 작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우병 사태, 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 등을 모두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대응하고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현 시점에 눈에 띄는 고위급 양자회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크링네 연구원님, 같은 이유로 미국이 한국을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Well, there are going to be short-term complications and difficulties in U.S.-South Korean relations, but the long-term
미한 관계 단기적으로는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양국 모두의 이익에도 부합할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윤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에 반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며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강하게 비판해야 할지에 관한 외교적 질문이 이어지죠. 일각에선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이번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외교적 만남뿐 아니라 다른 행동들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 그리고 외교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죠. 분명 묵과할 수 없으며 비판받아야 할 악행입니다. 하지만 또한 외교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지속되는 장기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군부 독재자들, 권위주의 통치자들과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했죠. 그래서 때때로 전략적 이익과 민주주의 옹호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공개적인 발언과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비공개적인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많은 일들은 비공개로 진행되죠. 매우 강경한 메시지가 지난 화요일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동맹, 친구, 외교 파트너를 상대할 때에는 비공개적으로 매우 거친 발언이 많이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집권하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사일러 전 부석관님, 계엄령이 계속됐다면 주한미군과 그들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You know, there would adjustments would have to be made. You know, there's a construct.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평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연합군 사령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배치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병영 밖으로 나가라든가 복귀하라든가 지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입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성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계엄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는 가정적 상황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워싱턴 톡에 출연한 몇몇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화합이나 협력은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 이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경우 한국의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So I would think an anti-U.S. situation is very unlikely.
반미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재검토하거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전략 자산 배치, 군사 훈련, 그리고 북한을 자극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기타 군사 행동의 철회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은 모두 이재명이든 또 다른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쪽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군사 문제에 관해 마음이 같은 보수 정부와 협력하거나 북한과 관여하려는 진보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확실히 유연합니다.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기타 글로벌 외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방식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비롯해 노무현 시대와 김대중 시대 등 진보적인 지도자들의 시절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고 그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콜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응하는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겨냥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리의 경쟁국과 적국, 특별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협력과 연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담은 기밀 형태의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상황을 주시하고 대응해왔다면서 이 각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노력을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침을 담은 문건으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따라야 하는 정책 혹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밀 문건이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을 포함한 이들 4개국의 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가속화됐다며 이번 국가안보 각서가 발행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초기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한 후 지루한 소모전에 돌입했고 푸틴과 전 세계는 러시아의 군사적 결점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 후의 일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포와 미사일 그리고 군 병력을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의 군수 산업 기반 유지를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태 초기부터 우리는 이러한 지원이 공짜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이들 나라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절실한 연료와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제조와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선 러시아의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역량, 우주 기술이 건네지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분야 협력 심화를 통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이들 4개국의 협력이 주로 양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반서방 성향이 분명하지만 동기가 다르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국제무대에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오랜 제재를 풀면서 군사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처럼 이들 나라들 사이에 특정 마찰 지점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이런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 나라들의 실질적인 공동의 노력도 목격했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가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또 다른 관리는 우리가 국가안보 각서를 통해 하고자 한 것은 정부 전체 부서와 부처가 4개국 협력과 관련해 매우 일상적으로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노력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북한군이 러시아에 상륙한 것처럼 명확하기 때문에 동맹 파트너가 실시간으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와 이 사안과 관련해 더 많이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내 모두가 동일한 그림을 보고 이에 대한 공통의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의회에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과 북한의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 유리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세자르 루에나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이 지난달 말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중국과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이 10일 공개됐습니다. 루에나 단장은 질의서에서 2023년 10월 중국은 대규모 강제송환 관행의 일환으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추방했다면서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간 뒤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강제송환된 어머니와 아이들은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시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이들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에 대해 이런 송환 관행이 자의적 자유박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중국과 북한 양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달 중국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며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한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이른바 고단의 행군 시절 15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후 중국의 산간 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들을 만나려다 중국 창춘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된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9일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행방이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9월 23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E의 질의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에나 단장은 질의서에서 유럽연합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된 뒤 겪는 고통을 고려해 중국에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향후 북한과 교류할 때 EU는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함께 북한에 10년 넘게 구금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기 씨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사례를 제기하고 석방을 촉구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루에나 단장은 그러면서 EU는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의 연례 북한 인권 결의안에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EU는 해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4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치화된 문서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사주에 따라 EU가 연랭사로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is repeated by the EU as an annual event, as an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방 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 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인민 대중 중심 사회주의 제도에서 서방이 떠드는 이른바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는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사무소에 질의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다가 대체로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안주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남포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신주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수풍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강계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해주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용현 오전에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개성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사리원 신계 오후에 맑겠습니다. 사리원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신계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장진 영하 19도에서 6도,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맑아집니다. 청진도 한때 눈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점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탄핵 남발에 따른 장기간 직무정지, 야권 정치인의 비위를 덮기 위한 셀프 방탄 입법 등으로 벌어진 상황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기관님을 내세워 그동안 조사를 거부해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자료 관련 해킹, 데이터 조작 취약성 등을 비상계엄을 통해 점검하려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비상계엄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점 등을 들며 국회 해산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왜 그를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고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반성이 아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를 반복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어내는 것이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김정은을 잘 알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생각해보면 김정은이 상대해본 사람은 나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합의에 도달하고 싶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가자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일들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난 중동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하기는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당시 후보는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한 일이 없었다며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과도 정부 체제를 맞은 시리아의 원활한 정권 이양을 지원할 것이라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10일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영토 보존이 완전히 회복된 시리아의 통합국가로의 길을 닫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특사가 이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은 시리아 국민들이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의 근거지인 북서부 알레포 일대에서 진격을 시작해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구성된 과도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반군 측 대변인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2월까지 종교와 민족 등을 존중하는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은 시리아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지지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재기를 막기 위한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독재 정권 붕괴 직후 시리아 내 극단주의 세력들의 수중에 있는 전략 무기 체계 등 군사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1일 러시아의 추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발사를 경고했습니다. 사브리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기 위해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싱 부대변인은 이 경고는 새로운 정보 평가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정 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데 대응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처음으로 오레시니크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와 지난달 27일부터 60일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휴전 발효 이후 레바논에서 첫 철군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1일 소셜미디어 X에 이날 오전 제7여단이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에서 임무를 마무리했다며 헤즈볼라와의 휴전 합의와 미국의 조정에 따라 레바논군 병력들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남부 접경에 설치된 완충지대 블루라인과 남부 리타니강 사이에서 활동하며 50개국 출신 만여 명 병력과 민간 직원 약 8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